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신앙 현실이 왜 이토록 고달프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의 난관을 극복하거나 고단한 일들을 면제받는 것이 그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런 고단한 인생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훌륭하게 만들자는 의미의 훈련이지 어떤 기술을 가르치거나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하여 우리를 요구하는 소모품으로의 이용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확인시킬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이래 특별히 회심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모두가 그 감격과 확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시죠. 대표적으로 이런 식의 감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11절 이하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보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랍니다. 이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문 밖에서 늘 기다리고 돌아오는 것을 벌써 보고 반기고 그 아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주 큰 잔치를 열어줬죠. 그랬더니 이제 그 형이 일하고 들어오다가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정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놓아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럽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우리 주변에 그 예수를 믿은 기쁨과 감격을 그 증거하는 이들이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보상을 받는 이들을 우리가 봅니다. 기도만 하면 되고 하나님 병도 낫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게 어떤 차원에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지금 여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제가 우리라 그럴 때는 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준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살찐 송아지, 여기 형식으로 얘기하면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주다가 저 그냥 저 왼수 여기 그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왼수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느냐 이거죠. 우리의 사실은 의문거리 아닙니까? 그 뭐라 그래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잃었다가 찾은 거거든요. 죽었다가 산 것이고 기준이 다르단 말이죠. 잘 보세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잘잘못을 떠나서 그 관계가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혈연관계요. 혈연이니까 뭐 꼭 그렇다. 이건 우리 그러니까 본성과 무슨 그런 관습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법이나 이해관계나 기계적인 관계와는 다른 것이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하죠. 잘했느냐 못했느냐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먼저 그 관계를 지켜내고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을 기르다가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자식에게 일이 생기면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자식을 편을 들어서 살려내고 보호하고 붙잡아 놓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그러나 이 무슨 짓을 할지라도 버리지 않는 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이 사랑, 이 부자지간이라는 이 관계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잘못을 했어도 편을 들고 어떤 상황에서 아무리 쓸모가 없을지라도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살려내고 보호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사랑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시편 105편에 기록된 누구예요? 요셉 얘기와 같이 가보십시다. 시편 105편 17절 시편 105편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19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는 그 종종 오해되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오해가 되느냐 하면 요셉의 생애를 논할 때 조금 그 처음 편견을 가지고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을 입지전적인 영웅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이 꾼 꿈은 그의 말하자면 야망이나 비전이 되는데 언젠가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은 언제나 꾸어지는 것이고 요셉도 그것이 자기의 야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꿈꾸고 자기도 우스워서 형들한테 그 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인이 가진 야심이었다면 형들한테 형들을 내 앞에 무릎 꿇리리라 그런 야심이 있었다면 그 얘기 형들한테 했겠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개꿈 같으니까 같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팔려가고 감옥가에까지 갇혔죠. 요셉을 입지전적인 인물로 생각을 하니까 그는 이런 꿈을 갖고 있었고 이런 야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버텨냈다. 감옥 생활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여기 있는 대로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식으로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을 지켜내고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버텨냈다. 이렇게 종종 오해하는 구절인데 사실은 요셉은 정신이 없었다 그랬죠. 육체적으로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가 어느 만큼 그 말하자면 낙심했느냐 하면 여기 있는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를 그 직역하면 그 혼을 쇠사슬이 꿰뚫었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앉히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총리답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가지신 목표와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즉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고 그 결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얼마든지 감옥 생활을 연장하셨을 것이고 그 혼을 쇠사슬로 꿰뚫었을 뿐 아니라 빙빙 돌렸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요셉에 대한 기대와 목표가 저를 그 합격점에 이르기까지 놔두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과 이게 무엇과 무엇과 일관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아버지의 재산을 달래가지고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탕자의 귀환을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잔치를 열어준 그 사랑과 기쁨이 동일한 자를 감옥에 놓고 그의 혼을 쇠사슬로 꿰뚫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 말이에요. 이건 같은 거라 말이죠. 우리는 어떡하기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저 우리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해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그 감격도 있고 또 주변에 봐도 쉽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살찐 송아지로 열어주는 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이 우리 옆에 있는데 그보다 내가 더 열심인데 나는 왜 염소 새끼 하나 없고 아니 염소 새끼는 관두고 왜 이렇게 고단하냐 말이죠. 왜 고단해요? 우린 감옥에 갇힌 요셉인 거죠. 돌아온 탕자를 반긴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 혼을 쇠사슬로 꿰뚫는 하나님의 사랑은 일관된 것이라 말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같은 데 가보세요. 아주 재밌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9장 구약성경 1249페이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좀 뜻을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라.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싸우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를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런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 회개 기도는 어찌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냐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인데, 일반적으로 논해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말하자면 법정으로 가보십시다. 옛날식으로 이제 고을 원님이 그 고을의 어떤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제 국문을 합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실 짓고 하렸다. 아니 옳시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놈이 실토할 때까지 매우 쳐라. 이제 패죠. 그러면 아이고 사또오른 맞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살인한 것을 고백하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말이 돼요? 교회 올 땐 뇌를 놓고 오세요. 이 간단한 질문에 이러기에요, 정말. 말이 돼요, 그게? 그 살인을 제가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몹쓸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말이 돼요? 자기가 범법한 사실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남는 거예요? 종신형에 처해라. 그러니까 교수형에 처해라. 라는 상응하는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적과 꾸중 앞에서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 왜 뻔뻔스럽게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럼 왜 째려만 봐요? 생각을 좀 하려니까. 왜 그래요? 이게 법적인 관계로 만나는 타인끼리는 잘잘못을 따져서 잘한 데 대한 대가와 못한 데 대한 보응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만 부모와 자식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잘못을 인정한 것이 부모가 나에 대하여 지도권을 가지는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항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은 자식의 잘못을 벌하는데 부모라는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부모는 자식을 국문하고 처벌하기 위한 재판관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기준으로 하여, 그 본질로 하여 그 맡겨진 자식을 훌륭하게 만들어내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명하고 요구하는 것을 자식이 항복하도록 하는 것이 이 모든 일의 관건이 되는 근거 아니에요. 기본 원리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한 것, 잘했다 잘못했다 보다 더 중요한 것, 이제부터는 부모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부모가 그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 노릇을 하기 위하여 그 자식을 항복시키는 문제에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항복받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로 나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저에게 복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문제도 우리가 잘못했으니 잘못한 만큼 빨리 벌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한 것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늘 옳고 거룩하고 우리에게 복입니다. 다시는 이제 하나님이 명하는 것을 외면하거나 반대하거나 내 뜻대로 사는 일이랑은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가능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관의 자리에서 처벌하기 위해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항복시키는 일이 먼저 가장 중요한 본질이니까요. 그럼 항복하면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항복받는 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본 바와 같이 떠나간 자식이 아버지께 돌아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돌아오면 이제부터 돌아온 것을 기념하여 환영은 해주지만 기뻐하지만 이제부터 남아있는 건 요셉이 감옥에 갇혀 그 혼이 쇠사슬에 꿰뚫리는 일이 남아있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온전한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신자의 신앙 현실은 고달픈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그 애굽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혼을 쇠사슬로 꿰뚫은 것 같은 인생을 걷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 대표적인 예로 신명기 28장 같은 데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입국시키기 직전에 하시는 이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전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있으리라 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1절부터 14절까지 복에 관한 내용은 좀 짧아요. 뭐와 비교하면 짧으냐면 저주에 관한 경고에 비하면 짧습니다. 15절부터 저주의 약속이 나오는데 이게 몇 절까지 가느냐면요 자그마치 68절까지 가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너희가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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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24절 같은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로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뜻이 아니라 말이에요. 너희가 잘하면 이런 보상을 결과로 받고 잘못하면 이런 응보를 받으리라. 이런 심판관의 자리에서 재판의 차원에서 저들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꼭 내 말 잘 듣고 복받는 자리로 가고 내 말을 불순종하거나 반대해서 이 벌받는 자리에 가지 마라.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희를 기필코 벌을 죽어야 말겠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차원에서 냉정한 법을 선언하고 법을 시행하는 입장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그리 가지 말라는 열심의 표현이란 말이죠. 필경 저주를 받으리라. 필경 멸망하리라. 내가 이리로 가면 너희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이거죠. 이리 가지 말아라. 근데 이게 다 뭐예요? 복받는 길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모든 명령을 쫓으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여러분 모두가 겪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 현실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경고하신 길이요. 요셉을 완성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그가 받으시고 사랑한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모든 영혼들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대하는 건 뭡니까? 편하자는 거죠. 생각도 필요 없고 땀 흘릴 필요도 없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편하게 살자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 요즘 어지간히 한국 사람들 사는 사람들은 재산 다 팔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여러분 자식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키우는 부모는 없죠. 때려서 키우죠. 꾸중해서 키우죠. 왜요? 그건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이 식충이로 크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갖고 먹고 사는데 급급한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날에 잡아먹는 개나 그렇게 키우지 누가 사람을 그렇게 키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징계치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겁니다. 키우고 가르치고 만들어내는 그런 대상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달라고 생각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린 돼지나 강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시겠대요. 여러분이 겪는 신앙 현실의 모든 고통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급스러운 대상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있는 것인 줄 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고달픈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반응인가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에 시험받지 마십시오. 그 학교 다닐 때 못난 학생일수록 어떻게 공부 안 하고 컨닝해서 좋은 점수 받았다. 이게 큰 자랑이에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성실히 준비하는 것. 그게 잘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자된 특권과 책임 제대로 인식하셔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그 복된 자리로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달픔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로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순종하며 인내하며 충성하는 자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열심과 능력을 기울여 간섭하심을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사 승리하는 그날까지 감사와 충성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에게 맡겨 그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다 이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